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18일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합 억제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성김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은 이날부터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 28일까지 진행되고 한반도 유사시 방어와 반격을 염두에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훈련도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는 컴퓨터 모의 훈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군과 미사일 부대 등을 동원한 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중미사일 공격 등으로 지난 밤 16곳에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으며 여기에는 5곳의 지휘소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와 자포리자, 도네츠크 지역과 그리고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등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항전을 결의한 해병대 지휘관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6 해병여단의 세르히 볼리나 소령이 교황에게 보낸 자필 서한은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볼리나 소령은 현재 마리우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교황이 절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50일이 넘도록 마리우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곳 벙커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적군의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지내는 등 지구상에 있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리나 소령은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8일 발표에서 러시아군의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저항으로 둔화됐지만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발표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곡사포 시스템 사용을 위한 훈련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18일 보도에서 익명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가 수일 안에 우크라이나 국경 외부에서 곡사포 시스템 사용법을 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군에게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와 동료 군인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익명의 유럽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에 전쟁이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파트너국들과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한 가운데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최근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개월 그리고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입장을 밝힌 많은 관리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전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재소자에 대한 대규모 석방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쿠데타 수장인 미나움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17일 외국인 42명을 포함해 약 1,620명의 재소자를 사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미얀마의 전통 새해를 기념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사면 대상에 정치범 재소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교정당국자는 AP통신에 이번에 사면된 재소자들은 대부분 마약 범죄자 그리고 일반 범죄자들이라면서 이 가운데 정치범이 포함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자 지원협회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을 포함해서 약 13,300여 명이 체포됐고 1,7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선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로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발표를 장사정포 시험에 대한 성명으로 표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긴장 보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 1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로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유화 정책만으론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발사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16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힌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소형 전술 핵탄두의 투발 수단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 방위력과 핵 전투 무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됐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됐고 발사관에서 발사된 유도무기 외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유사해 4개의 발사관을 갖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KN-23을 축소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미사일의 형태를 봤을 때는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북한이 KN-23을 가지고 SLBM으로 개량을 한 것처럼 KN-23을 사이즈를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줄여서 북한의 야전군 포병인 전술제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400km에서 600km 안팎인 KN-23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활강 또는 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무기체계가 한국의 수도권 공격을 목표로 한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핵탄두가 소형 경량화되면 이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해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 등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 위협을 노골화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술 핵무기, 그 대상은 한국, 일본, 괌이죠. 전술 핵무기를 이미 개발을 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전술 핵이라는 거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특징을 볼 때 아주 쉽게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관련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크기와 사거리 등 재원으로 미루어 전술핵 탑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이번 무기체계가 기존의 독사라고 불리는 북한의 KN-02, 고체 연료형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야전군 포병부대에서 군단급 지휘소나 야전군 핵심시설 등 전술적 표적을 상대로 하는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은 군 전술상 비상식적이라며 북한 측의 전술핵 관련 언급은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인 오토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400kg 정도 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봤을 때는 미사일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탄두 중량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200kg 정도의 탄두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용할 수준이라고는 현재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부를 키우고 사거리를 줄이는 탑재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형 전술핵 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며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은 유화 정책만으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한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틀 앞두고 감행돼 연합훈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발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이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의 입단 시험 발사에 이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전술핵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그 2021년 8차 당대를 통해서 전술의 개발 및 배치를 공언을 했고 특히나 1월 이후에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서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이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김여정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할 때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전술핵 실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속으로 뻗어있는 가지 갱도의 깊이가 깊지 않아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발표를 장사정포 시험에 대한 성명으로 표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표에 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시스템 시험 발표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어에 대한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18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지 2주 만입니다. 두 수석 대표는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최근 세 차례 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군이 18일 시작한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성김 대표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은 그만큼 정세가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는 만큼 우리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미한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간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성김 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성김 대표는 이번 방안은 미국 그리고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며 이 중요한 정권 교체기에 노 본부장과 그의 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로운 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우리는 아직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평양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오판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사실 공개와 전술 핵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18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19일에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과 최영준 차관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기간 김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 간사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성김 대표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아마 성김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 미국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를 단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 정권 혹은 조력자와 거래할 경우 무조건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사이버 범죄를 이용해 거액을 탈취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것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추적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라자루스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를 추가하기 위해 라자루스 그룹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는 약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 도난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실 관계자는 재무부는 라자루스 APT-38을 통한 북한의 위협을 계속 조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과 협력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FBI는 해커가 통제하는 이더리움의 해당 가상화폐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가상화폐 지갑의 소유주를 밝혀낸 건 다른 가상화폐 관련 행위자들에게 이 계좌와의 거래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가용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을 막고 부정한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나 고위 관리, 북한 정부 대리인을 지원하는 돈 세탁, 상품이나 화폐 위조, 대량 현금의 밀반입 혹은 마약 거래에 고의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에게는 2차 제재가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범죄자들은 착복 자금을 세탁해야 하는 만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제는 이런 범죄 활동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이라면서 제재 대상 개인과 다른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려고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업계는 적절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제재 통제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이동을 촉진하는 주체에 대한 와해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상화폐 업계가 디지털 문을 잠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돕기 위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보안 지침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4일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에 가상화폐 이더리움용 계좌 주소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가 6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배후에 라자루스가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참여했던 반관 반민회의를 개최해온 스위스 민간단체가 최근 중국의 류샤오밍 북핵 대표와 면담했습니다. 이 단체는 류 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기제가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GCSP의 토마스 그레밍거 소장이 최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 단체가 15일 VOA에 밝혔습니다. 류 대표도 13일 트위터에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의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VOA에 양측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면서 역내 긴장 고조와 이를 해소할 기제가 없다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양측은 안정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 절차를 되살리는 진지한 협상에 당사국들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 재개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한반도 갈등에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중단된 평화 절차의 재개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또한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리 결의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롯한 여러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보리 결의안은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 구축 조치들을 통해 현재의 긴장의 소용돌이를 되돌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체르마트 안보회의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남북한,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북아 안보 반관 반민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온라인으로 재개된 2021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스위스 국방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군 장교들이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하는 등 북한과의 연관이 깊은 단체입니다. 한편 앞서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를 방문한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스위스의 리비아 레우 외무담당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15일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으며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러시아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류 특별대표는 12일 파리에서 필립 에레라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만나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류 대표가 분주하게 중국의 입장을 주요국들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측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4일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매일 접촉한다며 러시아를 비롯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ing us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 recent.
이어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를 규탄하는데 중국이 동참할 것과 지난 몇 달 사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물리는 행동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당시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새 제재 결의안은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투트랙 접근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로 이런 접근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미한 동맹이 더욱 강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 접근법에 대해 이전의 중도적 접근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Yoon administration seems to be moving back to a more traditional sort of centrist approach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윤 당선인이 어떤 도발과 위협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북한에 명확히 하면서 강력한 억지를 확인하는 한편 미국과 대북 접근에서 매우 강력하고 협력적인 동맹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혀 균형 잡힌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에는 덜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와 양보에 치중한 다소 불균형적 접근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복잡한 한반도 정세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1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해 파기와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한국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투트랙 접근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이어 한국 석좌는 윤 당선인이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위협에 과도하며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을 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 옵션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북한 위협에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어 석자는 또 윤석열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 문제를 피하거나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그룹의 대표를 맡은 해리 카지아니스 전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윤 당선인이 이번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론자가 아닌 실용주의자라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He is definitely not a hardliner on North Korea.
문재인 현 정부보다는 강경한 측면이 있지만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구상에 현 정세에 부합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부분만 가져간 것 같다면서 윤 당선인이 언급한 비핵화 조치와 핵사찰 이후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 인도주의 지원 등은 문 대통령이 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카제아니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 김씨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key point that President-elect Yoon made in his interview, one of the many
미국과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본질, 목표, 전략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적절한 대북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한미군 주둔 등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한 동맹을 공격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쪽이 북한이라는 점을 윤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이런 투트랙 접근을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문제와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투트랙 접근을 시도했다며 이런 접근이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 부분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부는 북한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적대적인 언사와 한국에 대한 잠재적인 군사행동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투트랙 접근이 효과가 있을지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은 상호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 수년간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전술적 차원에서 제재에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비핵화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할 경우 대화와 관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투트랙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이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성공적인 전략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들었습니다.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생각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이런 접근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다만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 그리고 우방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국제 외교를 확대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동맹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영내와 국내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는 윤 당선인의 열망은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들이 환영할 가치 있는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결된 동맹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진정한 기회가 있다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과 함께 영내와 국제 현안에서 한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확대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I certainly welcome what the president-elect has said.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후 변화,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 등 광범위한 국제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주목하며 북한 등 안보 문제와 영내 현안 등 폭넓은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구체적인 현안이 미한 관계에서 잠재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진전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고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낙관론에 호응할지 불확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는 것처럼 보일 경우 국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미국은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이나 자신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에 민감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국 차기 정부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출범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폐지가 답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15일 권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며 권 후보자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섬뜩하다며 이 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이끈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대북정보 유입과 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전단 살포의 효과와 북한의 총체적인 정보 차단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이런 전단을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한 이후 이런 전단 살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회는 북한 내 정보 제한을 독재주의의 정보 봉쇄라고 규정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은 물론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든 라디오와 TV가 그의 정부의 선전 방송만을 수신하도록 하면서 독재주의적인 정보 봉쇄 아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대북전단 금지는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 비정부기구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치유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뿐 아니라 열병식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조용해진 배경과 미북 관계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당초 미국 광구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을 맞는 올해 태양절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또는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병식도 없었고 핵실험과 ICBM 발사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했던 태양절의 배경에 중국과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게 핵실험을 할 경우 석유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drawn a red line. If you do a nuclear test, we're going to have to cut your petroleum supply.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400만 배럴가량의 석유를 합법 불법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함이 동해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발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데 항공모함 외에 미국의 각종 경찰 자산이 집중된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Abraham Lincoln sitting out there, North Koreans are going to say, yeah, probably not the best time to do a test.
그러나 캥거스 국장은 태양절을 조용히 넘겼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2발이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7차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은 외부에서 예상 못한 시기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것이라고 캔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ort range and medium range test, SLBM test. Will we see an ICBM test? Probably.
관심을 모으는 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 포기하고 도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대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것과 제재 해제뿐이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conversation that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having, to be very frank, is a conversation that leads to ultimately the acceptance of the DPRK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도 무한정 긴장을 고조시킬 수는 없다며 언젠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무한정 도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대강 국면 이후에 상호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캔거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엔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을 이용해 ICBM과 SLBM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감행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제재 해제 등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North Koreans are hoping is that they can push the US into a corner where the US has no other option.
실제로 북한은 과거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에 대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11월 29일 또다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세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이듬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2017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진력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동맹 강화,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순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독자적 대북 제재, 군사적 대비 강화 같은 통상적 대응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북 중재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 9일 임기가 끝납니다. 한 가지 변수는 중국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은 한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망, 미한일 남방 삼각관계 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성김 대북특별대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샤오밍 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꺼냈습니다. 류 대표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류 샤오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북한 핵 문제에 협조를 원하면 미국도 타이완 문제에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본격적인 미중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수준의 개입과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o be honest, I think there's going to have to be a lot more and higher level, including President Biden and Xi Jinping. That this
태양절은 조용히 넘겼지만 한반도의 강대강 구도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언제 어떻게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 2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8도, 낮 21도, 양덕 아침 2도, 낮 21도, 신의주 아침 7도, 낮 20도, 구성 아침 5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분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0도, 낮 최고 기온 23도, 강계는 아침 3도, 낮 22도, 희천 아침 4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21도, 개성 아침 5도, 낮 20도, 사리원 아침 7도, 낮 22도, 신계 아침 6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원산 아침 7도, 낮 21도, 장전 아침 8도, 낮 19도, 평강 아침 3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4도, 낮 21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청진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김책 아침 4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산 아침 영하 2도, 낮 20도, 김영권 아침 영하 2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러시아 당국이 자주 활용하는 선전선동 수법입니다. 이 방법은 쉬운 데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사람들 속에 의구심을 심어놓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크렘린의 목적을 위해 거짓 선전과 선동을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건과 정책을 거짓과 왜곡을 통해 조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하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나토 그리고 미국을 겨냥한 엄청난 선전선동 공세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ncludes malign social media operations, the use of overt and covert online proxy media outlets, the infection of disinformation into TV and radio programming, hosting conferences.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 선전 활동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악의적인 활동과 대리인을 내세운 여론 활동, 또 TV와 라디오를 통한 거짓 정보, 그리고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퍼뜨리기 위한 일련의 회의, 그리고 해킹과 거짓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정보와 선전선동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가 자리 잡지 못하게끔 이를 거부하고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며 거짓 정보를 확산하는 세력을 밝혀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맞서온 방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이상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봤다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거나 학살을 저질렀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투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hare declassified evidence about Russia's plans and cyber attacks and false pretexts so that there could be no confusion.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비밀이 해제된 러시아의 계획과 사이버 공격, 또 거짓된 주장을 공유했기 때문에 푸틴의 행동과 관련한 혼란과 거짓 선동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비밀 정보를 해제해 러시아의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거짓 선동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삼으려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다며 거짓은 권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진실을 보호하고 거짓을 물리쳐야 한다는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18일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합 억제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성김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한 군남국은 이날부터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오늘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군과 미사일 부대 등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중미사일 공격 등으로 지난밤 16곳의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공격했으며 여기엔 5곳의 지휘소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와 자포리자, 도네츠크 지역과 남동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등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항전을 결의한 해병대 지휘관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6 해병여단의 세리 볼리나 소령이 교황에게 보낸 자필 서한은 현지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볼리나 소령은 현재 마리우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교황이 절대로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50일이 넘도록 마리우폴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곳 벙커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적군의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지내는 등 지구상에 있는 지옥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리나 소령은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8일 발표에서 러시아군의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저항으로 둔화됐지만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우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발표에서 1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익명의 유럽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에 전쟁이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파트너 국들과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한 가운데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도 최근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개월 그리고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한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올랐던 약 90개국에 대해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여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국가 목록에 올랐던 약 90개의 나라의 등급을 낮췄습니다. 이날 발표로 기존 최고 위험 단계인 4단계에 올라가 있던 나라들은 한 단계 낮은 고위험 단계인 3단계로 내려갔습니다. CDC 목록에서 단계가 낮춰진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한국, 일본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3단계로 낮춰졌어도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이들 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DC는 성명에서 이번에 갱신된 틀은 미국인들의 안전한 해외여행에 있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제소자에 대한 대규모 석방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쿠데타의 수장인 미나앙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17일 외국인 42명을 포함해 약 1,620명의 제소자를 사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미얀마의 전통 새해를 기념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사면 대상의 정치범 제소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교정당국자는 AP통신에 이번에 사면된 제소자들은 대부분 마약 범죄자 그리고 일반 범죄자들이라면서 이 가운데 정치범이 포함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자 지원협회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아웅사수치 부만 국가고문 등 포함해 약 13,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4월 19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